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사건, 두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과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크게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약자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 영혼에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앞선 본문에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묵상했었습니다. 끝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바닷가를 벗어나실 수가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저마다의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 저마다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지요. 이 마가복음 곳곳에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3장 8절에서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그 딸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합니다. 42절을 보시면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에게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사실 아이가 이렇게 세 명 있어도 하나하나 다 귀한데 외동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야이로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인 그 현장을 떠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사실 너무 예쁜 외동딸이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 딸이니 사실 수외도 끼지 않는 사회 약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서 수외도 끼지 않는 이 사회 약자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의 간곡한 청을 들으신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더군다나 그 청이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니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은 어쩌면 황당해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여자를 만나시지요.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혈루증은 이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희망을 품고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되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절망과 고통, 실패와 좌절 중에 있는 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무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군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야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실은 조금은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이 한 사람 찾는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다 손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한 여인을 찾으시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자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을 격려하시고 축복하며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절망과 고통 중에 있고 실패와 좌절 중에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90마리의 양을 놔두시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러한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저희들을 큰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뭉퉁그려서 저희들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한 사람으로 저희들을 보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저희들의 간절한 간구에 귀 기울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리로부터 환영과 박수를 받고 무리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마음 쓸 줄 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닮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욱 귀한 것은 사실 그의 신분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를 하고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고 설교를 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질책하는 일도 담당했고 또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 공동체의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구하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쩌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반유대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을 차리는 대신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상적인 유출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이 있어서 여자가 유출할 경우에 그 여자가 눕는 자리도 부정해지고 앉는 자리도 부정하고 그곳에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에서 버림받았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무리 가운데 끼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그러니까 무리 사이를 비집고 헤쳤다라는 것이죠. 주변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호의적이었을까요? 그 여인을 향해서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했을까요? 그 여인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뭐 안 되면 말고 이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모두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 자리, 어쩌면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때론 우리 너무 고상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이들의 절박함이 우리들에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의 체면이 더 중하고 내가 가진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혹 믿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을 따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힘이요 능력인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기 암시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생각했고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의 병이 나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이죠. 낫겠다는 믿음으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안 되었습니다. 이 의사를 찾아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고 무엇보다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보내시고 난 뒤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 기대가 다 무너집니다.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죠. 사람들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끝났는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 되는데 주님은 된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는 죽은 것인지 자는 것인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전혀 문제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41절과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며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 거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살 수 있겠다라고 믿었을까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그가 그 순간 회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냐 믿지 않았냐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 눈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신락 같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믿음도 발동하지 못할 때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서 어쩌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도 너무 잘 아십니다. 믿음 없다고 될 일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믿음이 귀하고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소망 없는 인생의 소망이시고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실은 사실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 힘껏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